비유 세 번째 시간,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공부할 비유는 흔히들 강청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러한 기도를 권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예요.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강청하여 졸라대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야 마신다는 그런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꾸준히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 정성에 감격하셔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정성에 감격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없죠? 근데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70%가 그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걸 아십니까?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거예요. 그건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들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하늘의 뜻대로 인간을 바꾸어내요. 하늘은 절대 인간들에게 다스려지거나 조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지 인간이 하늘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자세나 끈기 등을 고려해서 기도 응답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의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바꾸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도 귀찮을 정도로 강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류의 해석은 하나님을 한낱 해결사로 전락시켜버리는 불경스러운 성경 해석인 거예요. 우리네 인간 세상에서의 부모들도 자식들이 무조건 땡깡을 부린다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네 인간 세상의 부모들도 그 자식의 요구가 과연 그 자식의 사람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숙고한 후에 그 자식의 요구에 대한 가부간의 응답을 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바꾸셔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신 그 자식들의 요구를 그저 끈질김과 간절함, 강청이라는 것만을 근거로 해서 응답의 유무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의 응답을 너무 못 받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못 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참 끈기가 없더라. 금식기도도 열흘을 작정해놓고 여드레 만에 중단을 하고 100일 새벽기도를 작정하고도 90일을 못 채우더라. 좀 더 끈기 있게 기도를 해보지 그랬어. 그럼 내가 들어줬을 텐데. 이틀만 더 했으면 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거야. 열흘만 더 했으면 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영원을 그 하늘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그 어디에 친구가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냥 떡 있어? 한번 물어보고 만 거예요. 떡 있어? 어디에 끈질기게 물어봤다 그래요? 예수님은 떡 세 덩이를 요청받은 그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안 밝히세요. 어디 줬다는 말이 나와요. 그냥 질문을 하나 던지고는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추론하셔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강청기도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둔갑을 한 것은 인본주의적 색깔을 짙게 드리고 있는 그 강청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단어로 모든 비유의 내용이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 강청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과연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비유는요, 주기도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건 단순히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 도사들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거의 습관처럼 자주 하고 있었고 기도를 무척 중요한 종교 행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문 몇 개씩은 늘 암송하고 다녔고요. 시편의 기도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흥얼거리면서 다닐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카다시라든지 18번 축복기도라 불리는 세모네스레라는 그런 기도문들, 그걸 항상 외우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의무적으로 몇 번씩 암송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인가? 당시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이익 집단들은요, 각각 자신들의 믿는 바와 지향하는 바를 특화시켜서 기도문으로 성문화하여 요약하여 마치 신앙고백서나 사명선언문처럼 가지고 있었고 암송하거나 읽고는 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례요한파, 헤롯당 등등 모든 집단들이 각각의 특색을 살린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준 것처럼 심지어 요한도 자기 파들한테 기도문을 줬는데 우리는 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도 우리 파만의 특화된 기도문을 하나 갖자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금방 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는 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다시피 그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단 한 어구, 한 절도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우리 성도가 도달하게 될 궁극의 목적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품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한다라는 말 아시죠? 내 안에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소원, 내가 가장 열망하고 있는 그 소원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렬한 소원이 뭘로 나와요? 기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규정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건 제자들아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를 목적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성도들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사역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늘여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요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저는 그걸 성경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유진 피터슨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놓은 건데 여러 가지 유익은 있지만 어설픈 점이 좀 많아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사역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하게 찬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양식들을 모두 쳐내시고 오직 예수라는 양식으로만 배부른 자들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율법에 의해 형벌을 가해야 하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며 가시적으로도 완성이 될 것이고 선악과라는 시험, 그 시험의 기간,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그게 역사잖아요.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이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만 돌려지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고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 쓰여진 동사는 전부 무슨 시제라고 그랬어요? 부정과거시제예요. 과거시제. 근데 부정과거시제가 imperative, 명령법으로 쓰이면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부정과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으며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전 성도, 역사에 던져지게 되는 전 교회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전부 부정과거 시제로 쓰인 거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 있는 사람에도 적용이 되고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부정과거 임페러티브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과거에 이미 임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종말의 현실이 모두 그려져 있는 이미와 아직의 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핵심 교리의 보고인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CD나 아니면 책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를 참조를 하세요. 근데 주기도문의 청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일곱 개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저는 이 구조를 주기도문의 구조를 카이즘 구조로 봐요. 1항과 7항을 A와 A-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항과 6항을 B와 B-로 봐요. 그리고 3항과 5항을 C와 C-로 보고 네 번째 것을 이 기도문의 핵심인 D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7로 가야죠. 세상의 악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죠. 그렇게 A와 A-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없어져야 되죠. 프로베이션 기간, 선악과로 상징이 되는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B와 B-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소멸, 그죠? 죄에서의 해방, 그 죄에서의 해방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C와 C-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이즘 구조로 밀고 들어가다 보면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D가 뭡니까? 그게 카이즘 구조의 핵이죠. 카이즘 구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를 이야기하죠.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러니까 카이즘 구조의 나머지 내용들은 바로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내용으로 전부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성경도 구약이 이렇게 왔다가 시 가서 다섯 개로 가운데 카이즘 구조 핵으로 딱 거기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고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에 관한 기도였단 말입니까?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성경 자체의 모순이 일어나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어구 바로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금방 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놓고 곤방 밑에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말일까요 이것이? 그러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양식은 다른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주 심도 있게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그게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옆에 풋노트가 하나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어떤 문헌에도 쓰인 바가 없는 아주 생소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딱 여기서 한 번 쓰였어요. 따라서 그 오늘의 양식에서의 오늘, 그 헬라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현재에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갖고 고대 당시의 문헌을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언어의 의미는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플 시험 볼 때만 해도 gay라는 단어의 의미는 joy였어요. gay에 비슷한 말을 고르라 하면 joy를 골라야 되는데 오늘날은 gay 그러면 동성연애자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아람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아람어로 그 영화를 전부 찍어버린 거예요.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가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중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이나 랍비들 정도나 쓸 수 있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잊혀진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그려주는 그런 좋은 참고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단어 해석이 모호할 경우 항상 아람어 성경과 비교 대조하여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람어 주기도문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풋노트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자체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무엇인가? 구약에 바로 그 내일의 양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일의 양식을 미리 오늘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렇죠? 여섯째 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내일의 양식을 미리 땡겨주셨단 말입니다.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 것까지 거두고 안식일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며 즐기고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라는 의미에서 여섯째 날 다음날 것까지 내일의 것까지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안식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지금 아담적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아담의 죄란 말입니다. 나도 힘이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런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걸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큰 죄라고.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안식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양식을 미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셨는데 내일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거라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셨으면 내일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일이 무슨 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오니까 얘들아, 여섯째 날을 사는 얘들아, 이 땅에서 그 내일의 양식으로 그 완성된 일곱째 날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내일의 양식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 마헬이라는 아람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내일에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람어의 마헬이라는 단어는 그냥 24시간 후에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과는 다른 날, 다가올 시대의 내일, 그러니까 이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날, 마헬.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건 우린 지금 바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자들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이미 공부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그 다가올 시대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의 양식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예수를 주세요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이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일의 떡 예수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곰곰이 서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떡 나오고 양식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알토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그 양식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그 세 친구와 떡 세 덩이에 비유해서 그 떡과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왜 주기도문에 그 떡 세 덩이의 비유가 붙어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주기도문에 붙어있는 세 친구와 떡 세 덩이의 비유는 바로 예수라는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무슨 강청하면 무조건 들어준다라는 엉뚱한 그딴 소리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세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전달을 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에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의 형벌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카이즘 구족 맨 가운데 예수 내일의 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떡 이야기를 내가 조금 더 풀어줄게. 그게 떡의 비유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더운 날씨를 피해서 밤에 주로 여행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여행길에 식당이나 여관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늦은 밤에 목적지에 도달하여 숙식을 해결하는 게 상례였어요. 그렇게 밤을 타고 찾아온 친구가 떡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떡이 없었어요. K.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복음서를 복음서의 배경인 중동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중동에 가서 30년 이상을 계속 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그의 책을 보면서 당시 유대 지방의 관습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는데요. 베일리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중동 지방의 사회는 철저한 공동체 사회였다 그래요. 그래서 떡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에 밥을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마을 전체가 먹을 떡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구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표로 구워낸 떡을 마을 전체가 모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눠서 먹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집의 손님은 그 집의 손님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 대접을 받았어요. 왜? 공동체 의식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의 원리나 연합의 원리 이런 것들이 생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대표의 원리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의 개념과 많이 달랐다 그래요. 그들은 부모나 자식 등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무르익었을 때의 그 관계를 친구 관계로 설명했을 만큼 당시 중동 지방의 친구 관계라는 건 네 것 내 것이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중에 으뜸인 관계, 그게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으뜸인 관계를 친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따라서 밤에 친구 집에 도착한 그 친구도 미안해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 친구를 맞아 다른 친구 집으로 떡을 빌리러 갔던 친구도 전혀 미안할 것 없이 떡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당시의 풍습화에 그 손님은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고 그날 떡을 만든 집이 바로 잠자고 있던 친구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는 밤낮 구별 없이 아무 때나 그 집의 것을 제 것처럼 쓸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건 미안한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으시고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본문 6절로 가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실소를 자악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대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니오가 돼요? 그런데 당연한 질문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유가 끝나요. 이렇게 이 비유에 떡을 구하는 친구의 강청이나 끈질김이나 땡깡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다시 문을 두들겼다, 안 주니까 또 두들겼다,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떡 있어? 한번 물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비유의 내러티브는 끝이 나고 설명이 이어져요. 본문 8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강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비유가 크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강청이라는 단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요, 교부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야 강청함, 끈질김 등의 단어로 쓰였지 그전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던 단어였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 Jewish War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거나 유대 랍비들의 문헌, 그리고 70인역 LXX 등을 보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 모두 공히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예요. 강청이라는 뜻으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라틴어 성경 번역본에서 처음으로 importunity, 강청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고 곱틱 번역에서 persistence, 끈질김 등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걸 우리 개역성경이 강청으로 받아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과 상황들을 우리의 문화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비유를 우리의 문화나 언어로 옷을 입혀서 현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단어의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정보로 해서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해보자고요. 한 친구가 밤을 타고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 친구는 당시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누구를 깨워도 돼요. 그래서 방문을 받은 친구는 스스럼 없이 그날 마을에 떡을 구웠던 친구의 집으로 떡을 가지러 갔어요. 그 친구가 그날 마을에 떡을 구웠던 친구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떡을 가지고 있던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만일 그날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귀찮아서 떡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물론이요 마을 전체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돼요. 왜? 그건 유대인들이 치명적으로 지켜왔던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느 마을에 가서 그렇게 홀대를 당했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치와 마을의 수치는 친구 사이,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장 친하다는 그 친구 사이라는 그 관계를 넘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적들이 칼을 갖고 쫓아오는데 안식일이라고 뛰지 않았던 건 그들의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들의 체면 문화, 수치를 당하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했단 말입니다. 유다가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쪽팔리게 뭘 용서를 구해 그냥 내 이 수치를 면면하게 내가 자살해야지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은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당연한 친구 사이라 해도 귀찮아서 떡을 안 내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가정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는 아나데이아, 강청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와 떡 세 덩이의 비유는 절대로 거부당할 수 없는 어떤 당연한 요청에 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부당할 수 없는 어떠한 요청에 관한 그림이란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졸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요구가 붙어있는지 보세요. 본문 9절로 갑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세 친구의 비유 아래에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두드려서 뭘 얻어내라는 거예요. 떡! 지금 계속 떡 설명하고 있는데 주기도문부터 지금 떡 설명하고 있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니까 떡! 이 친구도 지금 떡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떡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떡은 주기도문의 그 내러티브 안에서 살펴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부정 과거 시제로 적혀 있었으니까. 떡이 주어졌는데 무슨 떡을 또 구하라는 거야? 그 떡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떡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 떡의 삶이 안 나타날까요? 그 떡의 삶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해주세요가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의 삶을 살게 누가 도와주러 오셨어 이 땅에? 성령! 그래서 이 비유가 누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명쾌하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끝. 끝이에요. 이 비유의 끝.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 세 친구의 비유로 끝이 나는 누가복음 11장의 전체의 내용은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즉 떡을 먹은 자로서의 떡을 닮은 삶을 당연히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아버지는 반드시 그 추구를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킬 것이며 그 일의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구속사 전체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엄청난 비유인 거예요. 근데 뭐 강청하면 줘요? 강청하면 부모가 양잿물이라도 줍니까 자식에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 건 안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강청하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먹여진 그 떡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 더디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너무 요원한 것 같아. 왜 우리의 삶에 고난도 많이 닥치고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때에 이 떡을 먹은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낭망이죠. 낭망.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중에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의 그 과정 속에서의 내러티브 그 안에 기도에 관한 비유가 세 개 나와요.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세 친구와 떡 세 덩이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비유. 그 세 개가 붙어있는데 요거는 11장에서 하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떡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죠. 근데 그 떡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사는데도 하지도 않지만 하면서 사는데도 잘 안 나타나 그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낭망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가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비유도 이상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갑자기 믿음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 또한 하나님을 귀찮게 조르면 반드시 주신다는 식의 유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선한 하나님 그리고 과부와 택한 자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성실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한 자가 과부의 강청이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것과 대척점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대조하여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대조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절대 낭망해서는 안 돼.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비유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모두가 하늘의 떡에 대한 기도인데 그 떡은 이미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그 떡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버릴 거예요. 그 떡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를 떡이 되어 죽는 자로 만들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그러한 확정된 현실이 우리 안에서 의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낭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헛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되고 낭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청원을 귀찮아하셔서 마냥 침묵하고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 원한이 해결이 될까?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까? 완료가 될까? 이런 낭망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언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걸 이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낙망하고 힘들 때 기도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야 내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여 이렇게 의심이 들고 낭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연약한 것을 이루어내실 거야 내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지금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게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과부의 강청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나 너희들이 연약하여 계속 의심이 들고 낭망이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여 그 믿음을 공고히 다지거라. 그러나 계속해서 또 낭망이 올 거야. 그때 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으로 그 비유를 시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비유의 앞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비유를 좀 더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17장으로 가볼게요. 누가 보면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묻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쭉 내려가서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떡이 돼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말을 받아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와. 너희들이 그렇게 나처럼 떡이 되어서 세상에게 밟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할 때에 낭망이 될 거야. 그렇지만 절대 낭망해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와. 그때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나 분명히 온단다.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면 안 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은닉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숨어 계셨고 늘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성막에 숨어 계셨고 구름에 숨어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겨자씨로 누구누구로 숨어 있단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왜?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고 폭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 펼쳐져 있으면 안 믿을 놈이 어딨어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개나 소나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화, 예수라는 보화를 감추는 자들이지 예수라는 질그릇 안에 내가 보화로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있다해서 자꾸 보물이 되려고 하니까 예수는 정작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힘, 쓰레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은닉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해가는 모습이 이렇게 더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악한 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이 낭망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게 맞긴 맞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낭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원이 왜 이렇게 안 들어지지?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낭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야. 낭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내가 그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과부가 성도와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성도에게도 무슨 원한이 있나요? 성도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가 무슨 원한을 가져요? 이웃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원한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성도가 제단 밑에 성도가 그건 제단에서 제물로 다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제단 밑에 성도들이 원한을 갖고 이 신원을 언제 풀어줄 거예요? 라고 따지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가볼까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분명히 여기서 원한을 신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는 겉으로는 용서를 외치고 속으로는 복수를 꿈꾸는 그런 위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는 역할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때려 죽일 때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아직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건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음해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은 벌할 가치도 없어요. 라는 큰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걸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도 당연히 죽이죠.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때려 죽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데반도 다 용서하고 갔잖아요. 그 원한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그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단어는 하벨, nothing이라는 단어를 했죠. nothing으로 오신 예수가 세상의 힘에 의해 맞아 죽고 셋이라는 하나님의 라인이 다시 생겨나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그게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셋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뒤에 땅속에서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내 복수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가 가진 원한, 예수가 가진 원한, 제단 아래의 영혼들의 원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반하여 죄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이 처한 상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야, 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온 건데 저놈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원한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원한은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줘요. 그런데 언제 풀어준대요? 계시록에서. 네 동무, 형제들이 다 죽으면. 세상을 죽여야지. 왜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언제 우리의 원한을 신원해 주실 거냐 그랬더니 네 동무, 형제들이 다 죽으면. 그때 우리의 원한이 풀린대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죄의 본질, 그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추악한 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는데, 맞죠? 원한을 갖고 계세요? 밉죠, 그게? 안 미워요? 미운데 그러한 모습이 가장 많이 폭로되는 곳이 어디예요? 납니다. 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고결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완전히 폭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한 삼아 살고 있는 그 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죽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옛사람이 그 마귀적 속성이 여전히 마쿨라, 오염의 상태로 갖고 있는 마귀적 속성이 이 땅에서 다 죽어야 성도의 원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부의 원한, 성도의 원한, 불의한 재판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돌아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실 때에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 세상의 죄와 내 안에 마귀적 속성으로 남아있는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내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죄된 나 하루속히 해결해주세요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잖아요. 그러면 이 강청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뭐겠냐고요. 무엇이든지 니들이 원하는 건 강청하여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 정신을 뺀 후에 얼마든지 얻어내라. 이 이야기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빼앗고 있는 다른 것들, 내 기도 제목들 오히려 하나님이 뺏어가 주세요가 내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강청기도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자들과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우리와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청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떡!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게로만 집중되게 해주세요가 신원이에요. 죄를 끊어내주세요. 예수라는 떡으로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다른 떡, 거기에 가 있는 내 마음 끊어주세요. 근데 잘 안 돼. 자꾸 거기에 욕심이 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거기에 넘어져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나를 떡으로 만들어 이 세상에서 예수 같은 삶을 사는 자로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이 강청기도의 능력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비유들의 진의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책까지 썼어요. 강청기도의 능력, 보좌를 흔드는 기도, 기도응답 잘 받는 비결? 아닙니다. 이 비유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떡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어요. 하루속히 철장으로 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네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 비유 바로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비유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네, 여러분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늘의 떡인 예수를 구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엉뚱한 떡 구하느라 하늘의 떡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기 믿음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선원화 교회가 돼야죠. 그 믿음을 추구하자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